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흔히 이름을 합니다.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도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하나님이 지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신명기 31장 22절에서 또 그렇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이유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노래를 지어서 대대로 자녀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며 가르치게 하라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자손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평하게 하라.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헛된 일이 아니고 생명이다. 계속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계속해서 그들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까지 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라고 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의 노래로 되어 있죠. 희노애락을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 나타냈던 것처럼 이 모세의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또 샘을 내시며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 가만 있으시겠냐 이 말이죠.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죠. 사랑하지 않냐면 질투할 이유가 없죠. 예,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반역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옆에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치셨지만 혹시나 그들이 이방 나라가 자기들이 잘해서 그랬다라고 싶을까 봐 다시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며 치신 이야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적으로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음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제 34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하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채찍질하는 것이지 그냥 미워서 채찍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하여금 살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려졌던 이 저주는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대적으로 인하여 고단하고 피폐한 역사의 한순간을 지날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의 염물통을 엎으실까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홍수 중에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시편 29편 10절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홍수 중에 내 인생의 풍랑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랬고 또한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은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방과 함께 기뻐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34절에서 43절 말씀이 모세의 노래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 결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징계했지만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끝맺음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야기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이나 11절에 오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3대 동일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스토리화해서 이야기식으로 들려줘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하면 애들이 안 듣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쭉 아이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듯이 해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림을 만들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화폭에 이렇게 먹물을 이렇게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망쳐진 거잖아요. 이 그림이 망쳐진 거예요. 그런데 화가인 아빠, 우리 곽규선 장로처럼 화가인 아빠가 그 먹물로 엎은 그 자리에, 그 먹물로 엎은 곳을 산으로 만들고 바위를 만들어서 기가 막히게 나무를 만들고 꽃을 만들어서 산수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 아빠 화가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 실수, 내 연약함, 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먹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가 막힌 그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먹물을 엎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엎어진 내 인생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그 하나님을 스스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 없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방 신들 우상은 어떤 것들이냐? 죽일 수는 있냐? 살릴 수가 있냐? 낫게 할 수가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목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바로 그런 분이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도 그런 한나의 그 노래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이 한나는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자기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우상 중 이방의 신들 중에 누가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은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했던 또 한 또 한 부분이 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자,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라고 수가성 여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말하는 그가 그, 내가 그야.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늘 39절에도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그야. 그 사람이야. 그 메시아야. 라고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바로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그 선언을 자신 있게 하셨던 그 예수님. 바로 나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이 있겠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천하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런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 하복에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과 전혀 다른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우리의 생사복을 실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시되 자기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징계했을 때에 나만 그래요 하나님, 왜 내게만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물론 욥기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라는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쭉 노래를 부르고 나서 44절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축약형 이름입니다. 호세아죠.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러면서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늘 들려주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라.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해라. 그래서 아예 그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 입술 가운데 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찬송, 찬양 가운데 있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혹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유익함이 어떻게 드러나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 백성으로 따듬기 위해서 그렇다. 선한 능력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 이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 동안 기록된 내용입니다. 1600년의 세월 속에 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긴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은 이 언어적인 표현 뜻을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고 이 생명책,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그 호흡, 맥박 그것을 뱃속에서 늘 느끼고 안정하자. 그러니까 엄마가 안으면 아이들이 편안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그가 듣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 열 달 동안 들었던 그 호흡 소리를 아이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가장 태교죠. 가장 좋은 태교인데 그 엄마가 자 울 때 아이를 안으면 잔조라 아이가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왜요? 그 엄마의 호흡 소리. 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자 여기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면 우리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심장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려주라라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48절에서 52절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신명기 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여기에도 또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 이끌어 오셨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하라 그랬어요. 왜 들어가지 못하라 그랬어요?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3절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한순간에 혈기를 부려버렸다는 거죠. 반석을 두 번 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거든요. 반석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하셨어요. 출애기 17장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물 때문에 원망할 때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 딱 치니까 물을 나왔어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했거든. 그러면 그리스도를 한번 쳤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는 예수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그때 먹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 물 때문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자 물을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자 반석아 물을 내라 하고 명하여 물을 내게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두 번 쳐버렸다는 거죠. 두 번 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의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좀 하여튼 심도 있는 말씀 하셨어요. 거룩함과 화평함,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화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한순간 혈기를 참지 못했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신명기 3장에 보면 25절에서 27절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거절이 나오죠. 자,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는 물론 자기의 그 화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건너가게 하셨다. 신약 갈라디아서 오면 자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학문이라 안내자의 역할은 합니다. 모세의 역할이죠.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분은 예수, 곧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의미를 그때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모세는 그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모세의 아름다움입니다. 참 실수 속에서도 그 모세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이제 내일 볼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 열두 지파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을 마감하는 멋진 인생. 모세를 보면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참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 모세. 우리도 그런 모세를 닮아서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해가면 얼마나 좋을까? 축복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내일 말씀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33장은 모세의 그 축복으로 쭉 이 노래가 다시 나옵니다. 오늘 그 모세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다루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세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말씀 받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과 긍휼과 순종의 은혜가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